1번. 당신은 배를 타고 아름다운 해안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해안을 바라보며 여유와 즐거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간절한 욕구가 주는 짜릿함은 없습니다. 2번. 당신이 탄 배가 난파를 당했습니다. 당신은 해안을 향해 헤엄을 쳐서 가고 있습니다. 여유는커녕 익사하는 건 아닐까 불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해안을 바라보는 당신의 마음은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긴장이 가득합니다. 이 두 가지 상황이 서로 다른 유형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이 중 하나의 사랑을 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몇 번을 택하시겠습니까? 1번, 안정적이지만 자극과는 거리가 있는 사랑. 2번, 불안하지만 강렬하고 스릴 있는 사랑. 이 중 어떤 것이 더 나은 사랑일까요? 힌트는 인생에 대한 태도에 있다고 합니다. 누가 그러냐고요? 버트란드 러셀입니다. 이제 그 해답을 찾아 떠나보죠. 오늘 그가 최고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 알려줄 겁니다. 2013년 개사년을 맞아 읽고 있는 에세이죠. 영국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다섯 번째 감상 시간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입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이든입니다. 오늘은 심리 테스트로 시작을 하는군요. 정말 버트란드 러셀이 낸 테스트인가요?
사랑편에 등장하는 예시를 퀴즈처럼 한번 바꿔봤는데요. 굳이 사랑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케일리는 굳이 하나를 택하려면 어느 쪽을 택할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요. 1번을 택하겠습니다.
1번. 네. 그러니까 배를 타고 여유롭게 그 아름다운 해안을 여행하는 네. 그런 시인이군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요. 네. 복잡한 걸 싫어합니다.
복잡한 거요?
이승열 씨는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사랑? 혹은 인생? 아니면 영화처럼, 불처럼 뜨겁지만 불안한 인생이 좋으세요?
글쎄요. 저는 어중간합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적절히 섞여 있다면 하는 욕심도 나고요. 그러나 여유로운 것도 좋을 것 같군요. 그래서 일단은 1번이라고 얘기할래요.
그럼 저희 비슷하군요. 네. 성향은. 네.
이쯤 해서 버트란드 러셀의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안이 상징하는 건 파도와 대비되는 안정성이고요. 첫 번째 사랑은 안정감을 느끼는 한에서 가능한 사랑. 두 번째 사랑은 불안감 때문에 생기는 사랑입니다. 또 각각 인생에 대한 열의, 인생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답은 다들 아시겠지만 첫 번째 사랑이 적극적이고 더 나은 사랑이라는군요.
아유, 다행이네요. 뭐 정답은 짐작했었는데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사랑을 구원으로 생각하고 뛰어드는 경우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러셀 말로는 두 번째 사랑은 불안감 때문에 생긴 거라는군요. 그런데 불안감은 주관적이고 자기 본의적인 감정이고 이 감정에 근거한 사랑은 사랑하는 상대가 본질이 아니래요. 상대가 제공하는 봉사에 따라 가치를 평가하는 사랑이네요. 물론 러셀은 사랑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이 다 포함된다고 이야기하곤 있습니다. 사랑이 불안감을 치료해주는 것인 한, 사랑은 위험과 공포의 순간에 희미해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다시 느낄 수 있도록 인간을 해방시켜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할 때는 여전히 첫 번째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최고가 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낡은 불행에서 탈출하는 것보다 새로운 행복을 바라게 하는 사랑이 참된 사랑이라는 것이죠.
듣고 나니까요. 오늘 감상할 내용이 더 기대가 됩니다.
얼른 감상을 해보도록 하죠. 책 선물 알려드리고 나서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행복의 정복 번역서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감상 게시판에 감상문 올려주시면 문예출판사에서 행복의 정복 개정판 번역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과 함께 하시려면요.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home.ebs.co.kr/englit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 EBS 인터넷 라디오 반디 게시판 트위터 페이스북 계정 EBS underbar englit englit 편하신 곳으로 메시지 보내주십시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에서 감상하는 작품은 홈페이지 대본 게시판에서 미리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다시 듣기를 이용하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음악은요. 비틀즈의 Real Love 골랐습니다. 이 음악 듣고 버트란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행복편 감상 시작할게요.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인생에 대한 열의를 잃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는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감정이다. 반대로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은 무엇보다도 열의를 촉진시킨다. 한 사람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어릴 적부터 다른 애들보다 적은 사랑을 받는데 익숙해졌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사실상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 원인은 어릴 적 불행으로 자신감을 상실해서일 수도 있다.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 결과로 여러 가지 태도를 취하게 될 것이다.
'The man who feels himself unloved may take various attitudes as a result. He may make desperate efforts to win affection, probably by means of exceptional acts of kindness. In this, however, he is very likely to be unsuccessful, since the motive of the kindnesses is easily perceived by their beneficiaries, and human nature is so constructed that it gives affection most readily to those who seem least to demand it. The man, therefore, who endeavors to purchase affection by benevolent actions, becomes disillusioned by experience of human ingratitude. It never occurs to him that the affection which he is trying to buy is of far more value than the material benefits which he offers as its price, and yet the feeling that this is so is at the basis of his actions. Another man observing that he is unloved may seek revenge upon the world, either by stirring up wars and revolutions or by a pen dipped in gall, like Dean Swift. This is an heroic reaction to misfortune, requiring a force of character sufficient to enable a man to pit himself against the rest of the world. Few men are able to reach such heights, the great majority, both of men and women, if they feel themselves unloved, sink into a timid despair, relieved only by occasional gleams of envy and malice. As a rule, the lives of such people become extremely self-centered, and the absence of affection gives them a sense of insecurity from which they instinctively seek to escape by allowing habit to dominate their lives utterly and completely.
자기 자신이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사람은 유달리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남의 사랑을 얻으려는 절망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대개 실패로 끝날 것이다. 상대가 친절의 동기를 쉽게 간파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인간성은 사랑을 거의 요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가장 쉽게 사랑을 기울이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행동으로 사랑을 사려고 애쓰는 사람은 인간의 배은망덕을 경험하고 환멸을 느끼게 된다. 그는 자신이 얻으려고 애쓰는 사랑이 그 대가로 지불한 물질적 혜택보다 훨씬 더 값지다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그의 행동의 밑바닥엔 이 정도면 충분하겠지라는 감정이 깔려있다. 다른 유형의 경우 자신이 사랑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전쟁이나 혁명을 선동하고 걸리버 여행기의 작가 조너던 스위프트처럼 원한에 찬 글을 쓰는 것으로 세상에 복수를 하려고 한다. 이것은 불행에 대한 영웅적인 반응이라 할 수 있다. 소수의 사람들만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는데 세계 전체와 맞서 싸울 만큼 강한 성격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극단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생활을 하며 사랑이 결여된 나머지 느끼는 불안감 때문에 철저한 습관으로 생활을 통제하려 할 것이다. 변함이 없는 일과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 사람들은 냉담한 외부 세계에 대한 공포 때문에 또 예외 없는 삶을 산다면 그 세계와 부딪히지 않을 거라는 믿음으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
It is affection received, not affection given, that causes the sense of security, though it arises most of all from affection, which is reciprocal. Strictly speaking, it is not only affection, but also admiration that has this effect. Persons whose trait is to secure public admiration, such as actors, preachers, speakers, and politicians, come to depend more and more upon applause. When they receive their due meed of public approbation, their life is full of zest. When they do not, they become discontented and self-centered. The diffused goodwill of a multitude does for them what is done for others by the more concentrated affection of the few. The child whose parents are fond of him accepts their affection as a law of nature. He does not think very much about it, although it is of great importance to his happiness. He thinks about the world, about the adventures that come his way, and the more marvelous adventures that will come his way when he is grown up. But behind all these external interests, there is the feeling that he will be protected from disaster by parental affection.
안정감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사람들은 불안감을 가지고 삶에 임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 안정감은 상호적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긴 하지만 주는 사랑이 아니라 받는 사랑에서 온다. 엄밀히 말하면 사랑이 아니라 찬양도 이런 효과를 일으킨다. 배우, 전도사, 연설가, 정치가 등 직업상 대중의 찬양을 확보해야 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박수갈채에 의존하게 된다. 그들에겐 대중의 광범위한 호감이 소수의 집중적인 사랑과 같은 효과를 띠는 것이다. 부모의 귀여움을 받는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당연시한다. 부모의 사랑이 자신의 행복에 결정적인 것임에도 그 사랑을 거의 의식하지 않는다. 대신 세상에 대해, 모험에 대해, 어른이 되었을 때 더 경이로운 모험에 대해 생각한다. 그러나 이 모든 외부적 관심의 배후에는 부모의 사랑이 그를 보호해 주리라는 믿음이 있다.
The child from whom, for any reason, parental affection is withdrawn is likely to become timid and unadventurous, filled with fears and self-pity, and no longer able to meet the world in a mood of gay exploration. Such a child may set to work at a surprisingly early age to meditate on life and death and human destiny. He becomes an introvert, melancholy at first, but seeking ultimately the unreal consolations of some system of philosophy or theology. The world is higgledy-piggledy place, containing things pleasant and things unpleasant in haphazard sequence. and the desire to make an intelligible system or pattern out of it is at bottom an outcome of fear, in fact a kind of agoraphobia or dread of open spaces. Within the four walls of his library, the timid student feels safe. If he can persuade himself that the universe is equally tidy, he can feel almost equally safe when he has to venture forth into the streets. Such a man, if he had received more affection, would have feared the real world less and would not have had to invent an ideal world to take its place in his beliefs. By no means all affection, however, has this effect in encouraging adventurousness. The affection given must be itself robust rather than timid, desiring excellence even more than safety on the part of its object, though of course by no means indifferent to safety.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는 대체로 겁이 많아져 모험을 피하고 공포와 자기 연민의 감정에 쌓여 세상을 쾌활한 탐험가의 시선으로 바라보지 못한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도 인생과 죽음과 운명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할 것이다. 처음엔 내성적이고 우울한 사람이 되지만 결국 철학이나 신학에서 비현실적인 위안을 구하게 된다. 이는 뒤죽박죽인 세상에서 지성적인 체계나 양식을 만들어내려는 욕망이며 이 욕망은 근본적으로 공포의 소산이다. 일종의 광장 공포증이다. 즉, 공개적인 장소를 두려워하는 심리이다. 겁 많은 학생은 서재의 네 벽에 둘러싸여 있어야 안심을 한다. 만약 그가 우주도 서재처럼 질서 정연하다는 확신을 한다면 거리에 나설 때에도 서재에 있을 때처럼 안심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더 많은 사랑을 받았다면 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훨씬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랑이 이처럼 모험심을 불러일으키지는 않는다. 받는 사랑은 소심하기보다 강해야 하며 안정감보다는 어떤 초월을 욕구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에 빠질 때 세상을 피할 수 있는 조그만 도피처를 갖는다. 이 도피처에선 존경받을 만한 점이 없을 때에도 존경을 받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 없을 때에도 칭찬을 받을 수 있다. 가령 가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로부터의 피난처이다. 가정에서 쉬는 것을 좋아하는 남자는 공포를 느끼고 겁이 많아서일 수도 있다. 그는 현명하지 못했던 어머니에게서 받지 못한 것을 현재의 아내에게서 구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를 어른이 된 애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면 놀란다. 최고의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는 건 쉽지 않다. 사랑엔 분명히 일종의 보호적 요소가 있기 때문이다.
We do not feel indifferent to the hurts of people whom we love. I think, however, that apprehension of misfortune, as opposed to sympathy with a misfortune that has actually occurred, should play as small a part as possible in affection. Fear for others is only a shade better than fear for ourselves. Moreover, it is very often a camouflage for possessiveness. It is hoped that by rousing their fears, a more complete empire over them can be obtained. This, of course, is one of the reasons why men have killed timid women, since by protecting them, they came to own them. The amount of solicitude of which a person can be the object without damage to himself depends upon his character. A person who is hardy and adventurous can endure a great deal without damage, whereas a timid person should be encouraged to expect little in this way. Affection received has a twofold function. We have spoken of it hitherto in connection with security, but in adult life it has an even more essential biological purpose, namely parenthood. To be unable to inspire sex love is a grave misfortune to any man or woman, since it deprives him or her of the greatest joys that life has to offer. This deprivation is almost sure sooner or later to destroy zest and produce introversion. Very frequently, however, previous misfortunes in childhood have produced defects of character, which are the cause of failure to obtain love in later years. This is perhaps more true where men are concerned than it is as regards women. For on the whole, women tend to love men for their character, while men tend to love women for their appearance. In this respect, it must be said, men show themselves the inferiors of women, for the qualities that men find pleasing in women are on the whole less desirable than those that women find pleasing in men. I am not at all sure, however, that it is easier to acquire a good character than a good appearance.
우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받는 상처에 무관심할 수 없다. 그러나 불행에 대한 근심은 현실에서 발생한 불행에 대한 동정과는 반대로 사랑에 있어서는 가능한 한 역할이 작아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공포는 자신에 대한 공포에 비해 크게 나을 것도 없다. 그건 대체로 소유욕의 발로이다. 사실은 공포를 일으키는 것으로 그들에 대한 보다 완전한 지배권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남자들이 겁 많은 여자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래서이다. 겁 많은 여자를 보호하는 것으로 남자는 그 여자를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사랑을 받는다는 데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성인의 경우 부모가 된다는 목적이 있다. 남녀를 막론하고 애욕을 불태울 기회를 만나지 못한다는 건 심각한 불행이다. 인생이 제공하는 가장 큰 환희를 박탈당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환희를 박탈당하면 조만간 열의도 파괴되고 내향성이 생긴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한 경험 때문에 생긴 성격적 결함으로 말미암아 성인이 되어도 사랑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이 경우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의 성격에 끌려서 남자를 사랑하지만 남자는 여자의 외모에 반해 여자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남자는 여자보다 열등하다. 남자가 좋다고 여기는 여자의 성격은 대체로 여자가 좋다고 느끼는 남자의 성격보다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좋은 성격을 가꾸는 것이 아름다운 얼굴을 가꾸는 것보다 쉬운 것 같지는 않다.
The best type of affection is reciprocally life-giving. Each receives affection with joy and gives it without effort. And each finds the whole world more interesting in consequence of the existence of this reciprocal happiness. There is, however, another kind, by no means uncommon, in which one person sucks the vitality of the other. One receives what the other gives, but gives almost nothing in return. Some very vital people belong to this blood-sucking type. They extract the vitality from one victim after another, but while they prosper and grow interesting, those upon whom they live grow pale and dim and dull. Such people use others as means to their own ends, and never consider them as ends in themselves. Fundamentally, they are not interested in those whom for the moment they think they love. They are interested only in the stimulus to their own activities, perhaps of a quite impersonal sort. Evidently, this springs from some defect in their nature, but it is one not altogether easy either to diagnose or to cure. It is a characteristic frequently associated with great ambition, and is rooted, I should say, in an unduly one-sided view of what makes human happiness.
최고의 사랑은 서로 생명을 주는 사랑이다. 서로 기쁨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아무 대가 없이 사랑을 주며 서로가 행복을 느끼는 것으로 세상이 더욱 흥미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사랑이다. 흔한 건 아니지만 이와는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다. 상대의 생명력을 흡수하며 그가 주는 것을 받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사랑이다. 매우 활력이 넘치는 사랑이 이런 흡혈적인 사랑의 유형에 속한다. 그들은 희생자에게서 차례차례 그 생명을 흡수한다. 그들은 점점 번영하고 더 흥미로워지지만 그들의 희생자들은 점점 창백해지고 희미하고 우둔해진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그들 자신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결코 목적 그 자체로 생각하지 않는다. 잠시 동안 한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아무런 관심이 없다. 다만 자신들의 활동에 자극이 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질 뿐이다. 이는 성격상의 결함에서 비롯하는 것이지만 이런 결함은 진단하기도 치료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흔히 거대한 야심과 결부되어 있는 특성이며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에 대해 지나치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태도가 빚어낸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Affection in the sense of a genuine reciprocal interest for two persons in each other, not solely as means to each other's good, but rather as a combination having a common goo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real happiness. And the man whose ego is so enclosed within steel walls that this enlargement of it is impossible misses the best that life has to offer, however successful he may be in his career. Ambition which excludes affection from its purview is generally the result of some kind of anger or hatred against the human race, produced by unhappiness in youth, by injustices in later life, or by any of the causes which lead to persecution mania. A too powerful ego is a prison from which a man must escape if he is to enjoy the world to the full. A capacity for genuine affection is one of the marks of the man who has escaped from this prison of self. To receive affection is by no means enough. Affection which is received should liberate the affection which is to be given, and only where both exist in equal measure does affection achieve its best possibilities.
두 사람이 서로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랑, 각자를 각자의 선을 위한 수단으로 보면서 공동의 선을 가진 결합체로 보는 사랑,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철벽 속에 갇혀 있어서 자아의 확대가 불가능한 사람은 직업적으로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인생이 제공하는 최선의 것을 상실한 사람이다. 사랑을 도외시하려는 야심은 일반적으로 인류에 대한 분노나 증오의 결과이다. 그리고 이런 분노나 증오는 어린 시절에 겪은 불행, 어른이 된 다음에 겪은 불공평 또는 피해망상을 일으키는 다른 원인으로 생기는 것이다. 세상을 즐기고 싶다면 지나치게 강한 자아는 반드시 탈출해야 할 감옥과 같다.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이 자아라는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의 표지이다. 사랑받는다는 것만으론 결코 충분하지 않다. 받는 사랑은 주는 사랑을 해방시켜야 한다. 두 가지 사랑이 동등하게 존재할 때에만 사랑은 그 최대의 가능성을 달성한다.
Obstacles, psychological and social, to the blossoming of reciprocal affection are a grave evil from which the world has always suffered and still suffers. People are slow to give admiration for fear it should be misplaced. They are slow to bestow affection for fear that they should be made to suffer either by the person upon whom they bestow it or by a censorious world. Caution is enjoined both in the name of morality and in the name of worldly wisdom, with the result that generosity and adventurousness are discouraged where the affections are concerned. All this tends to produce timidity and anger against mankind, since many people miss throughout life what is really a fundamental need. And to 9 out of 10, an indispensable condition of a happy and expansive attitude towards the world. It is not to be supposed that those who are what is called immoral are in this respect superior to those who are not. In sex relations, there is very often almost nothing that can be called real affection. Not infrequently, there is even a fundamental hostility. Each is trying not to give himself or herself away. Each is preserving fundamental loneliness. Each remains intact and therefore unfructified. In such experiences, there is no fundamental value. I do not say that they should be carefully avoided, since the steps necessary to this end would be likely to interfere also with the occasions where a more valuable and profound affection could grow up. But I do say that the only sex relations that have real value are those in which there is no reticence and in which the whole personality of both becomes merged in a new collective personality. Of all forms of caution, caution in love is perhaps the most fatal to true happiness.
주고받는 사랑을 가로막는 심리적, 사회적 장애는 심각한 악이다. 이 악으로 인해 세상은 늘 피해를 입었고 지금도 입고 있다. 사람들은 부당한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칭찬하기를 주저한다. 사랑을 준 상대에게서 혹은 비판적인 세상에게서 상처를 받을까 두려워서 사랑을 주기를 주저한다. 도덕이라는 미명, 세속적 처세술이라는 미명 아래 경고가 만연하고 있다. 그로 인해 사랑에 관한 관용과 모험심은 좌절되고 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평생토록 근원적인 욕구, 행복의 불가결한 조건, 그리고 세상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상실한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공포와 분노가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부도덕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 성적 관계에는 흔히 진정한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오히려 근원적인 적개심이 있는 경우가 많다. 자기 자신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근원적인 고독을 간직하고 자기의 세계를 버리지 않으며 결국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한다. 이런 경험에 근원적인 가치는 없다. 성적 관계를 피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상적인 성적 관계란 두 사람의 인격이 융합해 새로운 공동의 인격을 형성하는 관계라는 의미이다. 모든 형태의 조심성 가운데에서 사랑에 대한 조심성이 참된 행복에 있어선 가장 치명적인 것이다.
This be obsession, deliver me, passing infatuation, deliver me, feeling lacking in purity, deliver me, test of fidelity, deliver me. Should find you're no good for me. What if I can't be strong enough? What if I can't break free? Of my devotion. Devotion.
Today's bookmark.
버트란드 러셀은 말합니다.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사랑을 찾으려면 자아를 초월해야만 한다고요. 그런데 이 단계에서 장애가 되는 요소의 하나가 질투, envy라고 합니다. 러셀은 질투는 평범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감정 중에서 가장 불행한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질투가 다른 사람의 불행을 원하는 감정이며 그로 인해 결국 자신이 불행해지는 감정이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해결할 방법은 있습니다. 행복의 정복, 질투 편에서 러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Fortunately, however, there is in human nature a compensating passion namely that of admiration. Whoever wishes to increase human happiness must wish to increase admiration and to diminish envy.
다행히 인간성엔 질투를 보상해주는 찬양이라는 정렬이 있다. 행복을 키워나가고 싶다면 찬양하는 감정을 증가하고 질투를 감소시키면 된다. 더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려라. 즐거운 일이 생겼으면 충분히 즐겨라. 불필요한 겸손도 질투와 관계가 깊다. 겸손한 사람들은 더 많은 자신감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보다 본능을 만족시키는 생활을 확립하는 것이다. 피로를 줄이는 것 역시 질투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상 버트란드 러셀의 질투를 해소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버트란드 러셀의 명언 새겨두시고 싶은 분들은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홈페이지 북마크 게시판을 찾아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이승열의 영미문학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영미문학관 협찬 상품입니다. 문예출판사에서 버트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 도서와 캐런 맥퀘스천의 소설 집으로 가는 먼 길 이북을, 아로마 테라피와 자연주의 제품 쇼핑몰 맑을땀에서 아로마 선물 세트를, 에이스 스탠드에서 플라워 독서대를, 청호건강에서 유기선식 든든한 아침만찬을, 홈플러스 식품매장에 위치한 아티제 블랑제리에서 맛있는 케이크 교환권을 드리고요. 공연 관람권도 있습니다. 종로 시네코아 비나리 전용관에서 공연 중인 월드비트 비나리, 1월 16일 수요일 8시 공연, 게시판에 신청해주세요.
오늘 함께 하신 음악의 테마는 사랑이었습니다. 순서대로 George Benson의 Greatest Love of All 들으셨고요. Tracy Chapman의 Devotion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금요일 영미문학관 끝곡은 Sting의 If I Ever Lose My Faith in You 입니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남자 이승열이었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행복의 정복 마지막 편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금요일 밤 보내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케일린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